예, 아가서 6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오늘 제목은 핍박을 받는 신부를 변호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는 7장 9절까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길어서 이렇게 6장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절,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복습하면, 예, 주님은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칭찬하는데 그 신부의 그 아름다움이 뭐지요?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됐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께로 전환되어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신부에게는 시험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의 계절이 있었는데, 하나는 임재를 거두는 시험, 또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리더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험. 그 두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거기에 시험에 걸려넘지 않고 꿋꿋이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비전을 보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계절 동안 신부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지요. 주님은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신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거지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들이서 갔고. 제가 지역 이름을 지금 빨간 글씨를 했는데 원래는 형용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여쁨이 들이서 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한 그 어여쁨이 들이서 갔고, 또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갔고, 그 다음에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갔구나. 그래서 형용사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늘 하던 대로 지난번 설명한 대로 그 지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포인트를 잘못 적어 표시했구나 보였습니다. 자, 5절,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쉽게 말하면 내 눈이 나를 놀래키니, 이런 뜻이죠.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자, 내 눈이 내 마음을 뺏어갔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여쁨, 고음, 어미함이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에게 가장 큰 적이 있었지요. 가장 큰 적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영역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적은 뭐예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사단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 싸움의 큰 일인데, 내가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싸움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계절을 승리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부가 죄의 유혹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유혹이 올 때 절대 승복하지 않고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꼭 붙들은 거죠. 그래서 신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인데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임재가 거두어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혀 구람이 없이 헌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그 우리를 향한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신데 이 신부가 특별히 타협하지 않고 두려움의 그림자에도 조금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섰던 그 이겼던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신부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진 거죠. 예, 주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 모든 걸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난 그 감격이 넘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미련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주님이 비춰주신 은혜인데 신부는 그것을 붙들은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한 도시에 계신 예수님의 공동상속자인 우리 신부에게 이렇게 갖게 되는 네 가지 어떤 영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성령님이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자, 첫 번째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빛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부의 사역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신부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아침빛같이 뚜렷이 나타내는 빛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 즐겁고 기쁘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우리랑 다르게 사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넘치면. 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진짜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역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시대의 신부의 사역은 어두운 곳을 아름답게 비치는 달과 같이 그런 사역인데 이거는 뭐예요? 전도와 문화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일하는 사역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어느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제자선교회라고 그 단체에 있었는데 그 같이 하는 그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강남의 유명한 고등학교에 교사로 갔습니다. 사립학교인데요. 교사로 갔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부임해가지고 이제 5월달 지났는데 이상하게 막 봉투가 오고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도 보면 금액이 막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걸 받으면 누구는 얼마짜리, 누구는 얼마짜리 봉투 줬다 이게 보인다는 거지요. 도저히 안 되겠더래. 자기 양심상. 왜? 똑같은 금액으로 왔으면 뭐 그것도 좀 부담되는데 얘는 50만원짜리, 뭐 얘는 30만원짜리, 뭐 이렇게 봉투가 온 거예요. 그,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걸 다 돌려줬어요. 돌려줬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달 이후에 보니까 소문이 쫙 났어요. 어떤 소문이란가 하면, 어느 반 선생님은 진짜 정직하고, 참다운 선생님이야. 소문이 났어요. 무슨 갑자기 소문이 났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돌려줬다는 게 소문이 팍 도는 거야, 학부모 사이에. 다른 선생님들은 챙겨 먹었는데 이 사람은 안 챙겨 먹었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 선생님을 왕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선생이 됐다는 거죠. 부담 느끼신다는 거죠. 네가 뭐 우리랑 같이 좀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좀 좋은데 너만 깨끗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학교에 존지주는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그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제자된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 형제가 학교에 가서 그런 촌지가 오는 것을 다 거부했다고요. 왜? 자기가 자기 반 학생들을 돌보는데 이 촌지 때문에 애들을 차별을 주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 사명이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건데 그 나에게 좀 이렇게 그 오염시키지 말라고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 돌려보냈어요.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곳에 전도뿐만 아니라 문화도 바꾸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좀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다가오는 시대에 신부의 사역은 해같이 맑고 빛나는, 환하게 빛나는 사역이다. 자, 앞으로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면 이 땅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침체되면 소망이 없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유럽 지역에 갔는데 유럽을 뒤집어 놨잖아요. 이런 우리가 지금 성숙하지 못해서 문제지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 단장되면 세상은 더 밝아지고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색다르게 봅니다. 뭐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색다르게 보고요. 또 길 가다가도 제일 몇 가지 놀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상점에 물건들을 밖에 내놓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안에서 그냥 쿨쿨 자고 있다는 거죠. 점포 주인이. 도저히 저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밖에 내놓으면 다 가져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저렇게 해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남의 물건 안 건넨다는 거예요. 또 택배 물건을 대문 앞에 놔두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일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요. 저는 이게요. 평양 대붕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이 성장되고 사회가 민주화되는 그 과정 속에 많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품들이, 인격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요, 비교해보면 제일 고통받는 나라였죠. 최근에. 100년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고통받는 나라가 없었어요. 일제치하에다가 민족 동란에 있었지요. 완전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이런데 세계를 선도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 다 열매들이지요. 우리가 그런 혜택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알고 달려나가면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다스릴 신부의 정부는 기치를 벌린 강력한 군대와 같이 장엄한 정부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엄청난 세계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부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세상 정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신부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예, 보겠습니다. 예, 제가 7장 9절까지 해놨다가 예, 오늘은 6장까지만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합니다. 자, 신부는 아가서 6장 4절로 10절에서의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 전체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장 4절로부터 10절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6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자,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며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사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의 어머니는 애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야,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너무 많아서 그냥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신부가 주님과 성숙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신부를 양육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에 숨어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가장 숨어있는 중요한 주제는 주님께서 신부를 세우시는 거죠. 가르쳐서 양육해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개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섬김의 계절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섬김의 계절이 지난 후에 신부는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잠시 후에 보면 섬김의 계절이 있습니다. 섬김 계절이 나옵니다. 자, 섬김의 계절이 있는데 신부는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보면 알아요. 자, 이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먼저는 그 신부를 야, 너 신앙 좋다. 너 바른 길로 간다 하고 칭찬하는 부류가 있고요. 다른 부류는요. 그 신부를 야유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극한 반대에 처하는 일이 터집니다. 그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교회 전체를 섬기고자 헌신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랬습니다. 자,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산이 동산에 대한 내용들이 아홉 번 등장합니다. 근데 처음 세 개는요 신부의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게 12절, 15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자, 동산이 나오지요. 자, 그다음 15절 너의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다음에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자, 이거 동산 나오지요. 이거는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신부의 속에 있는 동산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동산이죠. 자, 나머지 여섯 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을 말합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이 나옵니다. 자, 신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내려가서 이제 막 순이 돋아나는 식물을 봅니다. 이게 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보러 간다 그게 아니고요. 가서 돕는 거예요. 이 싹이 막 자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순을 쳐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돕는 거지요. 자,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의 동산에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바가 있지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어디 가봐라, 뭐 염소 누운 자리에 가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야, 너의 신랑이 어디 있기에, 너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기에 그렇게 너 찾으러 다니느냐. 그러니까 내 사랑이 그 염소틀, 염소떼 속에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르쳐 줬었죠, 신부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산을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 동산을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신부는 주님의 동산에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합니다. 동역을 하는데 신부는 주님의 계신 곳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 동산에는 영적인 진리의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호두나무가 있었습니다. 호두나무지요. 근데 여기는 호두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호두로 했습니다. 호두나무인데, 자, 이 호두나무는 두터운 그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호두나무 숲, 이게 나무 보면 그늘이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여름의 열기를 막아주고요. 열매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호두에서 생산되는 그 기름은 비누로 만드는 데 쓰고요. 또 이것은 비누는 뭐지요?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호두나무 잎은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됩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주소를 알려줬더니 그 사람이 그 전기세인가 그 용지가 나왔는데 호두나무예요. 호두나무. 포도나무가 아니고 호두나무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왔어 이러면서 제가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호두나무도 좋은 거예요. 이제 봤더니 호두나무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분이 호두나무가 좋은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기록해 보냈습니다. 자, 호두씨에는요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껍데기 안에 있어요. 잣도 안에 있듯이, 자, 호두의 그 씨앗은 씨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야 합니다. 두들겨 깨야 합니다. 깨기 힘들지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씨앗은 반드시 깨져서 죽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동산이라고 호두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이에게 열매와 기름, 치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남에게 상처를 줘요. 남에게 영향을 못 줘요. 우리가 자라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어떤 걸 못 참아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 넘고 나서 어떻습니까? 야,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서잖아요. 그치요? 머리로는 지금 빨리 갔지만 아직도 안 죽고 있는 건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발 앞에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열매와 영적인 정화를 시키는 비누와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호두나무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딱 열리면 들춰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 보고 나 저거 사모해, 나 저렇게 되는 걸 갈망해 하다가 난 저렇게 돼 있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안 돼 있는 모습이 환경이 열리면 이제 드러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얼마나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면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부는 자신의 친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지금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자 그랬더니까 두려워가지고 안 갔었거든요. 산을 넘고 또 작은 산을 넘고 가자 그래도 안 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에 맞고 이슬에 맞고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따라간 거지요. 따라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도 거쳐지고 뭐 시험이 와도 자기 자신을 이겼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호도 같은 삶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신부는 골짜기와 같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번창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자, 신부는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이걸 가서 살펴보는 게 뭐예요? 그 포도나무는 교회 이미지를 얘기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들이 막 지금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동산으로 내려가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아, 맞네,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그 다음에 호두동산, 호두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라고요? 포도나무라고요. 자, 포도나무 보면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만합니까? 자, 소나무는 어디에 쓸만합니까? 잘라서 집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나무나 뭐 히말라야 시타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제목으로 써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쓸데가 없어요. 그것을 잘라가지고 말려서 화목으로 떼어보세요. 열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단단하지 않아요. 속이 비었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요, 포도나무가. 다만 열매를 맺는 데만 필요해요. 그 열매가 없으면 꽝이죠.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아주 그 맛있는 포도,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 그런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죠. 근데 그거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우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 그래서 순이 피어나는 포도는 아직 열매가 나지 않은 포도나무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이 자라고 있어요. 순이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미성숙한 교회를 말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죠. 이제 순이 났는가 이런 걸 보잖아요. 이제 미성숙한 교회가 지금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을 보지만 주님은 이미 순이 나고 피어나는 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1절 13절에서 순이 난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제 방문을 하셔서 임하게 된다는 어떤 예언적인 표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신부가 포도나무에 지금 순이 난 것을 보고 지금 그 관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이 성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서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뭐든지 잘 돼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이제 섭니다. 근데 이제 성숙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초기에 뭐 여러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초기에 제가 구례에서 저기 분당에 있는 그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배우러 다닐 때 4시간 반을 차 타고 갔습니다. 그 그레이스 봉고차를 타고요. 4시간 반을 갔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일찍 가도 출근 시간에 걸려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막히기 때문에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겨우 11시에 들어가요. 11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듣고 2시 집회 또 하고 저녁 7시 집회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밤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새벽 3시, 4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제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내려올 때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왜? 기도 사역도 받았겠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게 있고 이래서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옆에 십자가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교회를 보다 보면 더 기분이 좋아. 왜 좋은가 하면 아, 저 교회들도 같이 가니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너들처럼 그렇게 목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자만심이 막 넘치는 거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어느 날 동일하게 그렇게 뭐 기분 좋아서 내려오는데 그날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면 야 아들아 저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런 하나님의 그 탄식의 마음이 싹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땠다고요? 저런 교회에 관심 없어요. 내 교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목회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야, 저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에 한탄한 마음이 딱 비춰지는 순간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막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단 줄 알지요. 그냥 뭐 남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자기 은혜만 받으면 돼.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막 핀잔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야 아,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들도 정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때서 깨달아지죠. 자, 지금 그런 겁니다. 신부가. 그래서 이제는요. 눈이 이제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뭔지가 지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제 열리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동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부는 그 마음까지 가져서 지금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그래서 이제 석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데 신부는 사랑의 인내로 사람들에 대하면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포도나무의 순을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자, 주님이 씨앗과 같았던 그 신부의 미덕들. 자, 신부가 지난번에 보면 결단만 했잖아요. 결단만 했는데도 주님은 그 신부를 보고 야, 너 머리털은 어떻고 너 이는 어떻고 너 가슴 저기 뺨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쭉 설명해요. 열 가지를 쭉 미덕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신부가 그 미덕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열매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한 신부의 열의는 자신이 미성숙한 자였을 때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주님의 열의에서 이제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열의를 받은 거예요. 그 열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교회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신부는 예수님의 최대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이제 대답을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서 미성숙한 자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나 저기 브라질이나 뭐 이런 아마존가 이런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지요. 바로 기본적으로 내와 관계 있는 사람이 바로 땅끝의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계전체로 가지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의 안락의 지대를 벗어나서 타인들을 돌보고 돕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제 그게 이제 열린 거예요. 자, 네 번째.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신부가 이제는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상홍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거기가 이름을 이상하게 써서 예, 그런데요. 자, 12절에 보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수레에 관심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부가 골짜기에서 막 순이 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안 순간적으로 신부의 심령이 귀한 백성의 수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레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신부의 열심을 비유한 겁니다. 자, 신부의 심령이 수레처럼 요동한 거죠. 자, 고대에서 수레가 뭔지 알죠? 이렇게 예전에 마차 같은 거, 예, 그거였는데, 이거는 장거리에 짐을 싣고 사람도 싣고 이렇게 이동하는 옛날에 그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신부가 수레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수레네? 이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로 이렇게 하였구나. 내 소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건데 신부의 심령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왕의 병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저 하나님의 교회에 저 백성들에게 수레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수레는 뭐예요? 짐을 나르고 사람을 나르는 그 사람을 평안케 해서 옮겨주는 어떤 이런 섬김의 이미지잖아요. 섬김의 이미지. 그래서 섬기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전에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소원이 일어났고 그게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자, 신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려고 내려갔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부가 정신이 나갔다든지 혹은 사랑이 강건했다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그냥 그게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갑자기 헌신하게 된 거지요. 근데 결국은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지금 신부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신부는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한 향해서 느끼는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에 자신도 갑자기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냐? 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이런 거죠. 예전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저 사람들 불쌍하고 정말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긴 겁니다. 자, 신부의 마음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술의 마차처럼 거룩한 부담을 마차에 싣고 아무런 저항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마음의 동료에 신부 자신도 놀라게 되는데요. 자신이 깨닫기도 전에 신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한 부담을 새롭게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예, 성령님이 그렇게 이 신부의 마음에 은혜를 부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소속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 주님의 교회 전체를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속된 교회나 지체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모든 교회를 향한 열심은 마지막 때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자, 어떤 교회들은요, 옆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가서 더 분란을 일으키기 원해요. 왜? 분란을 일으켜야 자기 교회 몇 명 오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이 교회가 비상이 걸려요.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어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교회는 서로 싸우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며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사명인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어느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참 안 됐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 교회 한두 명 올라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경우는 이렇게 신천지 보세요. 가서 빼내오잖아요. 그 교회를 전체로 산을 옮기듯이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단인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참다운 교회라면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벨론 교회이기 때문에 데려간다 그러지요. 데려가는 게 아니라 와서 도와줘야죠, 그러면. 생명을 나눠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빼온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 세워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일을 곧잘 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만 신경 쓰는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좀 이거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요. 제가 부천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그 후배 신학생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부천에 신대원생들 뭐 이렇게 왔는데 그 한 친구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왜 욕을 먹은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똑똑하고 헌신적이야. 그 사람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요, 자기 부서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부서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똘똘한 사람들, 열심히 사람들 다 그 부서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부서는요, 다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네 부서만 키우려고 그러냐? 교회를 봐야지.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보세요. 우리가 눈이 안 열리면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열매만 보는, 자기 사역의 열매만 보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지요. 교회 전체가 잘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 주님은 현재 더 큰 주님의 목적과 비전들에 관심을 두는 목자들, 여기는 목회도 해당되고 리더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그러한 자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신부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진짜 쓴뿌리가 많지요. 형들이 어떻습니까? 막 웅덩이 집어넣었다가 또 나중에 어떻습니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갈 때 끌려갈 때 무슨 낙타에 타고 갔어요? 아니요. 밧줄에 매서 끌려갔어요. 그 애굽까지 그 광야를.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리고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그 형들이 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양식 받으러. 자, 그때 요셉이 쓴 뿌리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 형들 다 두들겨 패야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이 도리어 겁내요. 그리고 속에 막 거짓말을 해. 네 아버지가 돌아갈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나눴다. 요셉아, 형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 소리 듣고 요셉이 울어요. 형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요셉이 쓴 뿌리를 가졌더라면요. 그냥 가차없어요. 그 애굽의 2인자인데 형들 그 뭐 순식간에 해치우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요셉은요. 벌써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신부는 과거에 학대받던 것에 대해 쓴 뿌리, 쓴 마음을 지니우지 않고요. 오히려 그리스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해지고 또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알게 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에 매여 살아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안 그럴 텐데, 뭐 친구를 잘 만났다면 안 그럴 텐데, 별의별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면요,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달려오게 하는 길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신세한테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런 테스트 장소에서 하나님 연단시키고 결국은 내 눈을 열려고 하셨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쓴 뿌리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향한 사랑이 이제 가득 차게 됐어요. 요셉처럼. 자, 신부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의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렇게 나중에 가보면 더 이렇게 7장에 가보면 더 선명하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부에 대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신부에 대한 반응, 교회 신부에 대한 교회의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13절 14절에 이제 나오는데.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했습니다. 자, 돌아오라는 게 몇 번 있어요? 네 번이나 나와요. 자,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네 번이나 나와요. 엄청 강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존경과 칭찬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가서 6장 1절에 신부와 함께 주님을 찾고자 했지요. 여기서 그들은 신부에게 배우려는 절박한 소원과 소원을 표현해요. 그게 뭐라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돌아와라는 거예요? 와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다오. 좀 우리를 성숙시켜다오. 이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깊이 성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를 찾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제발 좀 오라 도와달라. 이러면서 지금 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요. 5장 7절에 보면 행순하는 자들이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2장에 보면 행순하는 자들이 도와줘요. 근데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행순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리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치고 상처를 주고 옷도 벗기고 질투도 하고 시기하는 이런 행순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존경하는 부류가 있는데 또 한쪽은 어떻다고요? 야유하고 이제 거역하는 부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신부를 존경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비꼬는 투로 말해요. 술람미 여인에게 뭐 특별한 게 있어? 뭐 타러 기다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갔지만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율법도 안 지키는데? 하고 막 반대했죠.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두 부류가 딱 나눠집니다. 분명히 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에 의한 삶이라든지 어떤 이 치유에 의한 이런 역사를 나타내면요, 두 부류가 옵니다. 한 부류는 적극적으로 배우러 오고요, 또 함께 달려가고요, 한 부류는 2단이니 3단이니 합니다. 그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의 과정에서. 자, 그래서 영적 조언을 받고자 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갈망을 막 흐트려놔요. 뭐 별볼 없어 그게. 뭐 배울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마하나임. 자, 봅시다. 마하나임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창세기에 야곱이 돌아올 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요? 야, 뭐 그런 얘기도 있나 그럴 거예요. 아, 여러분, 창세기 이렇게 야곱의 얘기, 그 라반에 쫓겨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데 형 요셉가 또 만나러 오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진영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자기 그 제일 사랑 안 하는 사람을, 짐승을 제일 앞에 두고 그다음 가족들도 차별을 뒀어요. 그 자기는 제일 뒤에 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두 때를 해놨어요. 한 때를 치면 요리가 도망가고 요 때를 치면 요리 도망가고 요런 계획을 딱 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하나임은 양쪽 진영, 예, 양쪽 진영을 말하고요. 두 진영으로 나눈 걸 말하고요. 춤추는 것은 이렇게 신부에 대한 예루살렘 여자들과 향순한 사이에 대립을 뜻해요. 이게. 자, 그래서 자, 두 군대의 춤, 두 진영의 춤으로 마하나임의 진영이라고 번역을 해요. 원래 그 뜻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대 또는 도시의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는데요. 마하나임은 야곱과 에서의 쟁쟁한 대립이 벌어졌던 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실제는 형이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근데 야곱의 마음이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을 사용하든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야곱과 에서의 대립이 있던 도시로 유명한데요.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도둘질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야곱은 그의 백성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고 충돌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대립 가운데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도움의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글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기억나시죠 이제? 예, 그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하나임의 의미가 뭐라고요? 두 진영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호하려고 한 때를 치면 요걸 데리고 도망치고 이렇게 하려고 두 진영을 해놨고 또 한편으로 말이에요. 이 가는데 천사들도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진영이 뭐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의 여인을 기다리고 있고 리더들은 혹은 또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야 술람의 여인에게 뭐 별별 있냐 이러면서 하는 이 대립되어 있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춤추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안에 있는 두 진영을 말하는데요. 두 진영이 서로 대립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요, 좋아해요. 근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단 시비 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안 되지요? 그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이렇게 믿음이 잘하면 어떤 일이 온다고요? 두 가지는 꼭 오게 돼 있다고요. 칭송하고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뭐라고요? 반대하고 핍박하는 부류가 생긴다니까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걸 못 이겨요. 왜? 아가서를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못 이겨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간다는 걸 미리 한번 언급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언제나 양극단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쫓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쫓는 것이 사람들을 분열케 하는 어떤 문제가 돼버려요. 너무나 좋은 건데.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은 미성숙한 자와 성숙한 자의 분열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분열을 가는 게 아니라 진실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게 진실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면 진실된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예수님 때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진영은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서는 그가 세상을 또 뒤집어 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또 뭐라 그래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의 무리들이 왔다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다 보면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 이제는요, 교회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교회들이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마음 없으면요, 더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숙해가면 그 과정 가면 반대파들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